제가 이번 말씀을 좀 전하면서 먼저 한 시인의 그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복효근 시인이 쓴 어느 대나무의 고백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어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된다. 흰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뼈저리도록 힌다. 흔들린다. 아,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끝머리에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을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아무리 흰 눈이 내려서 추위에 떨고 있어도 그 대나무의 빛깔은 전혀 변함이 없을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나무에도 이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뭘 얘기하는 거죠?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캄캄한 어둠이 있는 거죠. 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 그렇죠? 텅 속이 비어 있으니까 공허하고 회의를 느끼게 하죠. 또 참새 한 마리만 앉아도 그 무게 때문에 휘청되기도 한다. 그렇죠? 대나무는 그런 약함이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만 가서 앉아도 이 나무가 휘청되는 연약함이 있어요. 또 바람이 차갑게 불 때는 허리뼈가 뼈저리도록 흔들리기도 한다. 얼마나 표현을 참 적절하게 하는지. 대나무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질 때면 이 뼈가 흐드러지게 아플 정도로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실상은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 바람 소리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와 같은 작은 자잘한 문제 속에서도 휘청휘청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대나무와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이로서 굉장히 선하고 탁월하고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쯤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태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태평의 은혜, 태평성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왕이었죠. 인정받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도 나라의 존망과 성패가 걸려있는 큰 전쟁의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차게 불어와요.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주전 853년경에 남유다의 주변 부족들이었던 암문족속과 모압족속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아람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하지요.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정보를 바로 이 여호사밧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지요. 여호사밧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해요.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다에 끊임없이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의 항로에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자꾸 떠밀려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몸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생각에는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가정과 사업은 풍파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녀들까지도 하는 일들마다 족족 막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대출금을 갚아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갚을 돈은 한 푼도 없고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삶이 절망적이고 너무도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다면 도망치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탠리 게일 목사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하는 규장에서 만든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인생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게끔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소리로 부르짖게끔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대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왜 저렇게 큰 소리 기도해야 되나? 옆 사람 기도 방해되게 저렇게 기도하나? 좀 조용히 기도하지. 자기만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건데. 여러분, 그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자잘하게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푼 소리로 부르짖어야 될 만큼 뭔가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이 아니고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바라보고 계시는 구경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계곡과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수렁과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험난한 태산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능히 건져주실 줄 알고 올 한 해 동안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이겠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전부를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사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여기서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모두를 내어 맡기어서 부탁하는 상태를 바로 의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거죠. 내어 맡기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때 힘들죠. 우린 그때 절망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 실력으로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아요. 노력해서 가능한 일이라면 노력해보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실력을 넘어설 때도 있고요. 우리의 물질을 넘어설 때가 있고요. 우리가 가진 재주를 넘어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감당할 때 안 되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의 낙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때 주님 앞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주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힘, 우리가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을 주세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날마다 주께 맞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께 의탁하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때 최후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 갈급함과 굶주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영적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 영적 굶주림을 주께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우리 엄마 기차에서 안 내렸어요 라는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릴 적에 정말 가난하게 찌들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삶이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남의 집에 맡겨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날마다 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나를 찾아오는 그날을 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고 싶을 때 기차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엄마 안 내렸어요? 우리 엄마 안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상심이 돼서 돌아가고 그 다음 날에 또다시 또 역에 가서 내내 기다리고 우리 엄마 안 내렸어요? 이런 그 내용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제 답 문자로 이렇게 보냈지요. 어릴 적 기억이 아른아른 거리네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밭 한 자리 물려받아 그것으로 농사하며 어렵게 먹고 살아야 했지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우리 가족들 먹고 살기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의 집 일을 갔었지요. 어릴 적 생각하면 아마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두컴컴할 때까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오시고 무섭기도 하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누나와 놀다가 부모님 오실 때쯤 길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때가 가슴을 적셔오네요. 저희 집이 동네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밭 한 귀퉁이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듯이 새참으로 받은 빵이나 과자를 기다리듯이 또 먹고 살기 힘들었음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갖듯이 영적 갈급함과 굶주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굶주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주의 얼굴을 봐야 하고 주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합니다. 주님의 숨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옵소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죠.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구원받으려면, 행복하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성공하길 바라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기를 바라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욕심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끝까지 나의 고집과 생각, 나의 계획과 자존심을 갖고서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이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께만 희망을 거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요. 어찌해 볼 수 있다면 어찌해 보겠죠. 그렇지요? 어찌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일이 가능하다면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요. 우리가요. 결국 주께 희망을 걸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재물의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희망이 그런 것에 있다면 우리는 곧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들은 무능합니다. 땅의 것들은 무능합니다. 지극히 제한적이고 오염되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파괴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 부서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다 닳아 없어집니다. 그것이 세상 것들이지요. 그러니 그런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순 없단 말이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지혜입니다. 지혜요.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함을 알면서도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무능함을 알면서도 내가 다 할 것 같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해 볼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결코 비참한 게 아니에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형편없는 제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사람의 사람된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거죠.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자상하게 야시엘을 보내서 그 야시엘을 통해서 그의 결과의 내용까지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네 가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즉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싸워주시겠다. 나라의 흥망성쇠나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붙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손꼭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역대하 20장 17절 상반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뭐냐면 손끝 하나 움직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누구에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 자녀, 재능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역대하 20장 17절 중간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할 테니까 그 일을 똑똑히 보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군사를 조직하라는 얘기일까요? 군사들 모이라고 할까요? 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라는 얘기는 뭐죠? 다음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뭐죠? 찬양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야셸이 와서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찬양대를 조직해라. 그래서 찬양대를 맨 앞자리에 서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읽어보니까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도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분열하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끝 하나 대지도 않았어요. 손끝 하나 건들지도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대열을 이루어서서 찬송하게 했더니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했더니 그 전쟁이 무너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남긴 전리품을 거두는데도 좋게 3일 이상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을 남기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열을 이루어 서십시오. 가족들과 대열을 이루어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문제 앞에 서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떠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서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했더니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 역사하셔서 스스로 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마치 피비린내 나는 골짜기 같은 삶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피비린내 나는 골짜기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서로 죽이고 싸워야 될 피비린내 나는 골짜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창을 든 것도 아니고 대열을 이루어서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스스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자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영광을 돌리는 자리, 승리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혹 피비린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찢기고 상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찬송의 소리, 승리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역대하 20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희와 하나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줘라. 이 말씀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절망적이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인생 포기했겠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 속에 개입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곳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서 정말 이 영광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위기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니 얼마든지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안팎으로부터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가와도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